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땅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려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얼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계속되는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말씀,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은 유일하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함,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긴 들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했고 그 어떠한 더함도 뺄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역하는 족속,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역도 하고 순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도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렵고 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평가하실 때 때로는 흐뭇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코람 데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순장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목회자이기에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늘 고민하고 더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 진단을 봤을 때는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 가운데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백성을 살리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주는 그것도 결국은 보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도 이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의 심판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도 있었고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입니다. 이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의 어떤 태도를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바로 이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완악함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기머거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외치는 꽹과리의 소리가 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이루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다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폐망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맺힌 그 영적인 교만함, 나는 직분자이니까 나는 순장이니까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라엘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그전까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에스겔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3절 말씀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그 기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대낮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재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짐을 지게 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게 했습니다. 이 낮뿐만 아니라 저물어가는 저녁에도 캄캄한 밤에도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목전에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벽을 뚫고 따라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벽은 햇볕에 말린 진흙을 로 만든 그 성벽이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성벽을 뚫고 나가기까지 그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 시청각 모델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하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6절에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는 너희 징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바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인, 이 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표, 그 사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혼자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갑자기 혼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가운데 영적인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조로 세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찬이란 단어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부단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락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징조야, 나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8절, 14절 말씀은 결국은 다시 한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즉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3절부터 7절까지 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힘과 애굽으로 의지했던 것, 그 세상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을 호위하던 자, 그 부대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지만 끊임없이 그 끝부분에는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남겨진 자를, 남겨둘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을 남겨. 특별히 성경에서는 남겨진 자에게, 남겨진 자라는 의미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고 결국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이루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들을 이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의 남겨진 자, 이 시대의 남겨진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고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진 자로 택하시고 하나님께 남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주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남겨진 자로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남겨진 자의 삶, 이 남겨진 자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바벨론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남겨진 자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처해 있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